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묵상하는 44장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총독을 어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아마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가리아 아들 요한안 같은 사람이 몇몇 군벌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애굽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남은 사람들을 규합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요.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 단원을 듣고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작은 무리인데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갈 길과 행할 바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 다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우리가 믿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예레미야가 진짜 기도 부탁을 받고 남아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바빌론 겁낼 필요 없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눌러앉아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듣든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43장 2절 보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냐, 그거 바룩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다 바벨론에 팔아넘기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자기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려고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다, 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말 번역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앞에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존댓말, 존댓말, 기도 부탁할 때는.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 거짓말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막말을 막 해요. 우리 말은 아주 이게 고급 언어여 가지고요 존댓말이 정교하게 발달돼. 우리 말은 그런데 외국 말에는 존댓말 없는 외국어 많아요. 고대 히브리어에 존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대 히브리어에 존댓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을 번역하는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존댓말, 거절할 때는 막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 절묘하게 분위기를 잘 맞춰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평소에는 주의 종을 정말 존중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 때는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이를테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건 확정적인 뜻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주일에 예배당을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확정적인,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그런데요 확정적이지 않은, 이를테면 어떤 소망적인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뭐 이런 거를 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청년들이 내가 연애를 하는데 누구랑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거. 사실 그거 삶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뭐 이런 거, 이를테면 자녀들이 뭐 대학을 가는데 이를테면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세상 풍조 따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거를 분별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런 질문 해요.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일일까? 이런 질문 해야 돼.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이런 질문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 흥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질문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큰 보탬이 되느냐? 이런 질문 해. 질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묵상을 해. 묵상.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늠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어떻게 남을 더 유익하게, 어떻게 교회를 더 흥황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요. 자기가 목표를 다 정해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고 자기가 목표를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도와주시지 않거나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반고흐 그 예배 그 모습 보여드린 거 비슷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제가 일부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지금 목이 좀 상해요. 지금 원래 좀 조율을 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일부 설교가 좀 길었어요 오늘. 그래서 좀 길게 안 하려고 제가 결심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이게 길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자, 어깨도 좀 풀어보시고 목도 좀 돌려보시고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예. 지금 예배당이요 27도예요 엄청 더워요. 에어컨을 다 켜면 25도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27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운 거예요. 깝깝해요. 위에 환풍기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환풍기 돌려야 돼요. 그래서 더운 바람을 좀 빼야 돼요. 정신이 좀 들었나요? 뭐 대답하기 귀찮을 정도로 지금 축 처져 있어요 지금. 자, 정신을 좀 잘 차려야 돼요. 여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며 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면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갈 길과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 부탁은 해놓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이 언약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머물러 눌러앉아야 돼. 그리고 바벨론에 세운 총독 이스마엘이 죽였다고 해서 겁낼 필요 없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있었거든. 자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애굽이 그야말로 피난처 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내려와도 애굽은 너무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애굽이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풍요, 양식이 많은 땅.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애굽을 피난처라고 여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더 비참한 꼴이 될 거다. 애굽이 절대로 피난처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로 우리를 품으셔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세상이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안전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오래 살고, 이렇게 해야 더 행복하다. 세상이 막 우리 귀에 속삭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제 안전한 길, 눈에 보이는 윤택한 길 따라간 것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요, 한번 이게 단추를 잘못 깨니까 삶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당시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은 선진국, 다른 당시 나름대로 강대국,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각 지역마다 다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각 부족마다 자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애굽까지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느냐.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 아니냐. 그런데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다 보고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을 다 목격하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와가지고 이 애굽에서까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 이거 어떻게 참 가당한 일이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책망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예레미야를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막말하는 거죠.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 우리는 본래 하던 것 같이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 달 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 그때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반절 그때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때에는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행복했다는,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책망하는데요,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우상을 섬길 때 행복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그러진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력의 문제, 분별력.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분별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명령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분별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고 사역하던 350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예레미야는 35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35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으며 3500년 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는 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에 그걸 적용해, 우리 현실에, 우리 일상 삶에 그거를 적용,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거를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 시대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할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분별력을 길러가야 돼요. 우상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상 이러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 생각하고 절집에 가 있는 부처님 상 이런 거 우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거 우상 아니고요. 우상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음성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요즘도 우상 숭배자 많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많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많다고요. 교회 안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며칠 전에 우리 예배당에 여기저기 신천지에서 전단을 뿌려, 전단, 신천지. 저한테 신천지 오라고 편지 보내요. 신천지 전주 제자의 목사님에게 요한계시록 와서 들어보라고 저한테 막 절절히 손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이래요. 아 진짜 어려워요. 이만희 씨 같은 분은 왜 그렇게 오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분별력의 문제예요. 계속 지금 이게 좀 입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생증 해가지고요, 이만희 사인 해가지고 신천지 들어오면 안 죽는다고 막 그렇게 영생증도 줬어요. 14만 4천 되면 자기들이 이제 육체 영생한다, 뭐 순교자의 영혼과 뭐 하나가 돼야 육체 영생한다.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요, 이제는 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경쟁,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국어가 안 돼요. 국어가. 국어가.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금과 옥조같이 말하는 게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을 비유풀이를 해가지고요 뭔가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자기들이 그 영적 의미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국어가 안 돼요. 이 이사야 34장 16절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 이거는 여호와의 책에 무슨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사야 34장 14절 16절을 보면 에돔이 폐허가 돼요. 에돔이 심판을 받아 폐허가 돼요. 그래 거기에 들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들짐승. 근데 들짐승들이, 들짐승은요 독신이 없어요. 들짐승은. 들짐승은 다 암수 짝지어가지고 새끼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돔이 망해가지고 에돔이 폐허가 되었는데 그 폐허 안에 다 들짐승들이 암수 짝을 지어가지고 새끼 낳고 잘 사는, 그래서 짝을 지어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는 짝이에요. 문맥을 따라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들을 때 오늘도 44장 본문이지만 39장부터 44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어제 공지 보낸 거 보신 분, 공지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역장 이름 뭐예요? 공지 못 받은 분, 공지 읽어보신 분, 그리고 39장부터 44장까지 읽으신 분, 오늘 커피 못 드려요. 지난번에 커피 드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해야지 이거를 막 그 자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돼요. 국어. 에?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건 짐승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짝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중에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력이 자라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철이 들면 왜 부모 마음도 헤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가지고, 에?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고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효자 효녀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 조금 자라나야 돼. 분별력이 자라야 돼. 철이 들어요. 철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맨날 도와달래요. 하나님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를테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따라하라니까 또 안 따라하죠. 지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진짜로. 이를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교회를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지, 뭔가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이게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도록 막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대해서 막 자기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럴 때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빌론 여전히 무서워, 여기는 척박한 땅이야. 좀 넉넉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이 고집을 부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그 외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피곤하지도 않고 막 뛰고 달려도 막 지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죠. 뭐라고 도와주시느냐 하면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애굽이 더 안전하고 애굽이 더 행복하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브레이크 없이 내가 막 정신없이 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려야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당연히 뭐가 잘 안 돼야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든지 잘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야 그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일까? 이런 질문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애굽이 안전한 곳이다. 애굽이 윤택한 것이다. 애굽에 가야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 만한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이 언약의 땅이다. 여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록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거기에 서서 버틸 줄 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거를 기대, 그 다음에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다 정해요. 남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하다고 말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전히 그러면서 계속 도와달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입장이 난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큰 돌멩이 여러 개를 가져다가 그 바로 궁궐 대문 앞에 감추어라. 감추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종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바네스에 진을 치게 될 거다. 예루살렘은요,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요, 주전 500, 아니죠. 제가 금방 몇 년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586년. 그죠? 망한 거는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왔어요.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내려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568년에 그러니까 86년에 망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주전 568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왔어요. 애굽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저 북방 세력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다. 애굽이 방파제가 되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야. 애굽이 성벽이 될 수 없어. 애굽 바벨론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 이 돌멩이 감춘 이 성벽 앞에 화려한 장막을 치고 애굽을 호령하고 노략질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도 보시면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시기에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의 이름이 호브라였거든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주전 570년에. 그래가지고 이 호브라 왕이요, 아흐모시스라는 장군에게 병력을 줘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흐모시스 2세라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의 바로 이제 애굽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이요 반란을 진압하러 갔는데 자기가 오히려 더 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호브라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흐모시스 2세가 통치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3장에 나온 이야기보다 44장에 나온 이야기가 더 먼저 되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장차 애굽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이 자기들의 버팀목이 되고 애굽이 자기들의 피난처가 될 거다 고 확신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이 네 피난처가 아니야. 애굽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주세요. 질문.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분별력을 길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엊그제 이진숙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독일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히틀러가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적인 투표로 권력을 잡았어요. 히틀러가 투표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독일이요, 독일은 지금도 종교세를 내거든요. 지금도 종교세를 내요. 독일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세금 내겠다 이러면 종교세를 내가지고요. 독일 모든 교회가 아니고 루터교회 목사님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뭐 여하튼 준공무원처럼, 그래서 여하튼 생활과 교회의 비용이 이제 그 종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때는요, 독일이 그러니까 1차 대전 일으킬 때 독일은 거의 90%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히틀러를 지지한 사람이 9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독일 2차 대전 영화에 나오는 독일군 그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히틀러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요즘 그 인기 있대요. 그분이 쓴 책도 인기가 있고 히틀러 좋아하는 분 많아진대요. 이게 세상이 어그러져, 이상해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90%가 기독교인인데 왜 그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제프 괴벨스라는 아주 똑똑한 이 사람 선전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처음 등장한 것이요, 라디오. 그래가지고요, 보급형 라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독일 가정마다 아주 값싸게 라디오.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디오가 처음 발명이 돼가지고요. 집집마다 연설을 들을 수 있게, 연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독일의 이익, 독일의 이익. 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경제적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부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택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이익, 이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전광훈을 비롯한 우리 요즘 보수 기독교 그 우익 그 집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전광훈 씨 그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막 정강정책 발표할 때 10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축 대출 이자를 2%로 한다.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소리다. 미친 소리. 그러면 절집에서 은행 대출하면 10% 받을 거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상식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은행 대출하면 이자율을 낮추어 주겠다. 미친 소리. 그때 그 미친 소리를 하는 분들을, 그 사람들을 교회가 지지, 교회가 지지. 전라북도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당 지지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동성애자를 없애고 이슬람을 몰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이슬람을 몰아낼 것이 아니라 이슬람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보듬어 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이슬람 몰아내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겠습니까? 어디? 동성애자를 다 몰아내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도 병이 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동성애자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망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들을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느냐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편들,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 여인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남편 허락 받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정을 뭐 책임지는 거, 가정을 다스리는 권한이 남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보시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자기 아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든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남편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들이 바보 같아서 자기 아내들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고약한 짓을 하면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까요? 남편들이 고약한 짓을 하면 아내가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서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죠.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아나니 사피라 누가 이 뭐 얕은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유세해보자 그랬겠죠. 아니 절반을 드린들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절반을 드리고 다 낸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아내가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남편이 묵상 안 하고 올림픽 경기 중계나 보고 있으면 아내들이 텔레비전 꺼버려야죠.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전기선을 끊어버리고 막 어? 당신이 어떻게 지금 묵상을 해야지 어? 파리올림픽 중계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뭘 좀 해야죠. 아, 남편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 남편이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어? 목사님은 선교사 밥 사주라 그러는데 당신 옷 사는 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성경금도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남편들이 아내를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족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면 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예배 안 드리고 너 왜 기도도 안 하고 너 왜 요즘 묵상에 반응도 없어 이러면 서로를 깨우쳐야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누구든지 제가 어제 아침에 토요일마다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은 휴가 가시고 한 분은 청년부 모임 가고 여튼 모임이 잘 안 될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또 좋은 목사잖아요. 분위기 살리려고 아침에 교육자들을 데리고 어디 카페를 갔어요. 제가 이 정도 센스가 있어요. 그래도 막 시원한 카페가 커피 한잔 하면서 교육자 모임 그때 갔더니요 네 명이요. 그러니까 11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카페에 와서 가족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네 명이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거기서 네 명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와 요즘은 하기 젊은이들이 카페에 앉아 연애하면서 각자 핸드폰 본다 합니다. 근데 뭐 자기들 나름의 뭐가 있겠죠. 근데 조금 마음은 힘들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시대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핸드폰 들고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디지털 세대로 계속 변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묵상은요. 깊이 해야 돼요. 진득하게 해야 돼요. 디지털 매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 매체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디지털 매체라는 것 자체가 깊은 묵상을 방해해요. 그래서 묵상을 좀 하려면 책을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적어가면서 해야 돼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옆에 노트를 열어놓고 적어가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 시대가 위험해요. 시대가 위험하다고요.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서로를 권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 많거든요.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죄악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응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깨우쳐도 안 들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도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교회 안에 많아요. 도와달래요. 어떻게 도와줘요?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인가? 질문. 그러면서 3500년 전이 아니거든요.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분별력 자라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